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술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신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무슨 이야기죠 지금?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만 선택해서 그 뽑아낸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작정이 있어요. 마음의 가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처음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처음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받은 자, 그에게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이름도 족보도 뭐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죠. 그리고는 그게 이제 우리 12장에서 배웠던 말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세상에 있는 티끌보다도 하늘에는 별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막 하면서 그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의 체결식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동물을 갈라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서 어기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언약 체결을 했으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꿨죠? 아브라함. 예.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공부한 거 잘하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는 자,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언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언약을 너는 지키기로 했으니까 내가부터 이제부터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 해서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표를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하고 완전하게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도 이젠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하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근데 17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철떡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어디로 찾아오셨느냐 이래 보니까 오늘 뭐라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는 것은 어딜까요? 이게 마므레를 뭐 동네, 마므레 동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산다면 아, 몇 년부터 내가 뉴욕 살았다 알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아, 아브라함 지금 어디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조카 롯하고 이제 갈라지죠. 분가를 하겠어. 롯은 소돔 쪽으로 가버리고 동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가서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다? 바로 플러싱이 아니고 그 동네 헤브론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뵙고 찾아 뵙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 어디서 했느냐? 헤브론에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너무 덥고 하니까 아마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그늘이 적겠죠. 그래서 거기에 밑에다 쳐놓은 이제 장막에 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뭘 하느라고 앉아 있었는지, 너무 더워서 헐레벌떡 하는지 아니면은 이스마엘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앉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막 기도만 하고 오직 성경만 읽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여튼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이 찾아온 줄 몰랐는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앉아있다가 딱 보니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더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는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막상 이 장막 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발견한 건 누구를 말해요? 사람 셋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갑자기 시작해서 세 명이 된다? 이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명이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명이 앉아있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이분들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약 한 4천 년 전에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장막에 전혀 얼굴 한번 못 봤던 낯선 사람이 세 사람이 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같으면 뭐겠어요? 약탈자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주 핸섬하고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 오면 굉장히 귀인이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딱 오는 걸 보고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사람 앞에 뛰어 나가서 뭐했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영접해 안녕하십니까 맞이하면서 몸을 어떻게 땅에 엎드렸다. 여기 굽혔다 이 말은 샤라고 하는 말인데, 경배했다니, 왕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내 앞에 왔다니까 아마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 한 분이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세 사람 누굴까요? 도대체. 예? 천사? 근데 그럼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이거 성경이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엎드려 가지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낯선 세 사람의 방문객들한테 이제 경배를 하고 나서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뭐요? 입어싸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좀 괜찮으시다.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여기서 보면 또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 주여 불러. 그리고는 괜찮으시다면 그냥 길 가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좀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래요? 좀 머물러 가지고 물을 조금 가져. 자기니까 물을 떠올 테니까 뭐를 한다고요? 당신들 발을 좀 씻으라. 그리고 발을 씻고는 그 다음에 나무 아래 좀 이 시원한데 더운데 길 가지 마시고 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었다 가시라. 발은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말이죠. 흙먼지가 무지막 많이 나는 좀 마른 땅, 메마른 땅들이에요. 가뭄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즘처럼 우리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샌들처럼 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손님이 오면 꼭 발을 씻겨줘요. 근데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한다? 집에서 제일 천한 종이 합니다. 좀 괜찮은 종이 하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종 중에서 제일 천한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천한 종이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 물 좀 가져올 테니까 발 씻고 좀 나무 밑에 쉬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또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을 쾌활하게 좀 힘 좀 내고 원기방사하게 힘 좀 많은 다음에 그리고 가세요. 오늘 손님들께서 이렇게 귀하신 손님들이 종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왔으니까 좀 잡수고 가시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고 말지요. 그럼 좀 먹고 가지요 하고 딱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사라에게. 사라는 누구죠? 아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가지고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들 떡 좀 만드세요. 이 손님들이 너무 귀하니까 하고 떡을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떡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고운 가루라. 고운 가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떡을 만들 때 밀로도 만들고 보리로도 만들었어요. 밀. 보리, 어느 빵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밀이 좋겠어요? 보리가 좋겠어요? 예? 아, 요새 같은 건강식에 보리가 낫죠. 그런데 고운 가루, 이러면 밀로 만든 거예요. 이게 값도 훨씬 나가고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로 지금 떡을 만드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진설병 떡을 만들 때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분들을 비상한 사람으로 알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는데 이 떡도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떡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가라고 하는 떡이 있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인데 레헴이라고 하는 떡은 우리로 말하면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가라고 하는 떡, 여기서 말하는 우가라고 하는 떡은 그 당시에는 떡을 어디다 만들겠어요? 땅에다 파묻고 만드는 돌 넓적한 데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그게 익어지면 거기에다가 떡을 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 구우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요새 같으면 피자나 뭐 팬케이크 정도 되게 바로 그런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데 그게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최고급의 떡을 만들라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스아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세스아. 세스아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쌀 한 대? 두 대? 5kg? 이 세수화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사람들마다 세수화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1수화가 한 8리터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15리터 정도 된다.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까봐 도망을 가는데 그러다가 광야에서 마온 광야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무시하고 쫓아내죠. 근데 나발의 아내가 있었죠. 이름이 뭐죠? 아신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우리 남편 무식한 게 지금 이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무시를 하냐 해서 다윗 왕하고 다윗은 그때는 왕이 아니죠. 도망자죠. 근데 다윗이 그때 몇 명을 데리고 있냐? 4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400명이 이 마온 여기에서 나발 이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좀 먹을 것과 말을 좀 주시오. 이랬더니만 나발이 네가 뭔데 하고 나발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이고 우리 나발은 이제 죽나발 됐구나 이러고 걱정을 하고 아비가일이 남편을 위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떡을 만들어줘. 자 다윗 어른 이리 오세요. 그리고 장군들 다 오세요. 군인들 다 오세요. 400명 5천 모으는데 그때 떡을 만드는 게 몇 스아를 했느냐 하면 다섯 스아를 했어요. 자 400명이 먹는데 다섯 스아를 했어. 그런데 여기 3명을 먹이려고 하는데 몇 스아를 해요? 세 스아에.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세 스아 떡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귀중한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집 오늘 잔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식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돔에 있는 롯이 붙잡혀갔을 때 300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데려갔거든요. 318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수화를 가지고 떡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세 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수화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400명을 먹이는데 다섯 수화 떡을 해가지고 갔어.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와가지고 5,000명 먹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지금 손님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짐승 기르고 있는데 뛰어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는 얘기는 제물을 드릴 때 바치는 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송아지라는 거는 새끼잖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요리해 줄 때는 제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위가 오면 장모가 뭐를 잡아요? 씨암탉을 잡지요. 씨암탉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개를 잡겠어요? 영개를 잡겠어요? 왜냐하면 씨암탉은 이 암탉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씨암탉이라는 건 이걸 잡으면 암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닭은 한 마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씨가 될 만한 그 암탉을 잡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걸 잡는 거예요. 암탉이 여러 개인데 아무 걸 잡는 게 아니라 꼭 씨가 되려면 왜냐하면 과일을 심어도 이 석과라고 해서 씨가 되는 과일은 절대 깎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놔뒀다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뭐냐면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요리해와라. 그렇게 요리를 딱 하자 이제 떡도 구워졌고 고기도 구워졌고 그럼 그 잔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떡하고 고기만 가지고 먹나요? 또 딴 게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뭘 준비했죠? 어디요?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 야, 버터가 요때 있었구나. 성경에 버터가 나오다니, 그죠? 요 버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버터하고 요즘 말하는, 마가린, 하여튼 마저린 같은 이런 버터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상상을 한다면 뭡니까? 요구르트 정도로, 요구르트 같은 거예요. 좀 약간 딱딱하진 않지만 좀 물러있는 거. 그런 요구르트와 우유. 그럼 요구르트는 뭘로 먹겠어요? 이 버터는. 발라먹겠어요? 이거는 간식이야. 디저트야. 우유는 음료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와 디저트하고 그 다음에 떡하고 송아지 고기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팔찌를 보니까 그걸 가져다가 그들 앞에다가 진설하고 그래서 자 듭수시 하고 자기도 거기 덜렁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거는 나무 아래서 자기는 딱 모시고는 자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손님 낯선 손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 사람한테 송아지 잡고 떠가놓고 엄청나고 아마 또 자기 사람들은 뭐 장막에서는 들에서 먹겠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안 먹고 거기 앞에 상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먹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엄청난 이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보면 지금 6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6절에 보면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속히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짐승에 달려가가지고 급히 하인들대로 요리를 해라. 여기 보면 급하고 달리고 빨리 속히 막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이 가면 안 되고 시장하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바쁘게 손님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아주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그렇게 딱 잡수니까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성경에는 지금 이런 일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낯선 손님 왔는데 이 손님 누굴까? 우선 우리는 처음에 제일 처음 의심 가는 게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궁금함이 생겨요.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일까? 첫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했으니까 여호와가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봐서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마무리 성서. 여호와라고 하는 한 분, 딱 단수를 써요. 한 분이 나타난 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가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는데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가보면 세 명을 봤는데 틀림없이 세 명 보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가보면 나여 주여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라는 걸 만약 세 명을 봤던 뭐라고 내 주님들이여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명만 보고 얘기를 내 주여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 명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 주여 하는 얘기는 한 명 보고 또 하는 얘기예요. 세 명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방 세 명을 봤는데 말은 또 한 명한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또 세 명이요. 당신들 발을 씻고 당신들이 좀 들어와서 갑자기 또 세 명으로 얘기를 해요. 부르기는 내지어 해놓고는 또 세 명 들려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역시 세 명, 그들도 드디어 먹게 됐다고 해서 또 복수를 써요. 이렇게 혼자로 얘기했다가 세 명으로 얘기했다가 또 혼자로 얘기했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걸까요? 뭔가 잘못 보는 걸까요? 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해서 한 분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다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동시다발로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호와가 짠 했다가 얼른 저쪽 가서 딱 이쪽에 서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해서 이게 왜 이럴까 해가지고 이건 저자가 뭔가 헷갈렸다. 또 사실이 아니고 환상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성부성자 성경이다. 이렇게 하지 뭐 또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장에 이렇게 가서 상황을 보면은 대략 이 스토리 얘기가 한 분은 하나님이 맞고 나머지 둘은 뭐겠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19장에 가보면은 이 두 천사만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러 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누구랑 같이 왔다? 천사들하고 아마 같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예수님은 이때 찾아갔었던 그 여호와라는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보통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전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래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여 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신의 때를 볼 것을 막 즐거워하다가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마 요 순간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보면은 히브리서 기자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결국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손님이 왔는데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자.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라면은 전부 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영이니까. 천사들도 몸을 가진 게 아니라 영이니까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에 천사 봤습니다 하면 뭘 본 걸까요?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천사의 모양을 본 거지 절대 천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저는요 예수님이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흰옷 내가 보기엔 못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 매일 걸어 다니시는데 흰옷 입고 빨래 누가 해요? 맨날 하고. 아마 예수님은 시커먼 옷이거나 우중충한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상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만난 것도 혹시 상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영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이런다. 영으로 계시는 그 영들은, 신들은 사람이 먹는 이런 물질이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영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 차려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홍동백서 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가 보네요. 하여튼 조율이시 뭐 이런 거 배열 그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사과 여다 놓고 배는 요즘 분들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제사상 차리면 야 사과 이거 크니까 저 뒤에 놔라 이거 배는 올려야 될 음식이 있고 안 올려야 될 음식이 있고 고기도 아무거나 야 그냥 거기 고기 괜찮은데 문어 올려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올리면은 그러니까 제사상도 차리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어느 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귀신이 먹는다면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창세기 18장을 너무 잘 알고 야 신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대접하는 게 맞아 이럴 수 있는데 영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었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고기도 생선도 먹고 제자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건데 이걸 신학자들은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따지는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인 영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는데 어떻게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5천명을 먹일 수 있어?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 찾아와가지고 식사를 하실까? 아브라함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식사를 했다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18장 고전에 17장에 보면 17장 마지막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이 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서 그와 함께란 건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리고 18장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18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누구 앞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이 원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앞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섰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여기 그가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그 다음에 내 주여 내가 죽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17장에서부터 나왔던 아브라함을 이미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해도 17장을 본 사람이라면 18장에서 당연히 그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이란 신분이 드러나는 게 바로 6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처음 이름이 나온다. 그 전까지는 그가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바로 어제 할례의 명령을 하시고 오늘 낮 정오에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왔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는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오늘은 와가지고 뭘 하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님이든 누구든 식탁의 교제가 최고의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 무슨 뭐 영화를 같이 보는 거, 아니면 뭐 어디 드라이브를 여행을 같이 가는 그게 아니라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 너는 선택을 받았고 나와 언약 체결을 했고 할례까지 행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식탁에 교제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교제관계.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교제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잔치나 음식 먹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식탁 교제를 열심히 잘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교제 중에서 제일 좋은 교제는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좋죠. 그런 교제하면 있잖아요. 일주일 못 가서 싸우고 그만둬요. 근데 먹고 교제하는 거는 10년 가도 안 싸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 그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이 먹는 교제가 많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기드온이 누구냐 그랬더니, 좀 손님이 왔으니까 이 사자가 뭐라는 기드온더러. 야, 좀 음식을 좀 차려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좀 쌓아놓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서 진설을 해놨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다 태웠다는 6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드온이 제사를 지낸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기사 우리 이거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는데 장윤정 양은 그때 안 나왔고 최경수 집사님 그때 계셨나요? 아, 교회를 안 나오시던 때였네 그때는. 사사기는 좀 오래된 공부예요. 자,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땅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갔죠. 그래서 포도주 떨어진 걸 보고 새로 포도주를 만들어줍니다. 새 포도주가 새로운 잔치를 만들어주는 잔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세리의 집을 가게 됩니다.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 가서 잔치를 하고 막 먹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오늘 너의 구원이 이 집에 있구나. 구원을 약속해요. 먹는 거 예수님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던 것 아마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하는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먹는 거예요. 만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과의 교제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는 먹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요. 혼인잔치 가면 뭐 하겠어요? 노래 부르겠어요? 혼인잔치 가면 할 게 뭐겠어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교제는 천국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 식탁의 교제를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먹음의 식탁의 교제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잡히시던 날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의 성만찬을 제정을 하세요. 이 살은, 이 떡은, 이 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해요.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먹는 잔치가 바로 이러한 교제에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먹는다는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완전히 동행을 하시겠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교제하길 원해요. 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요새 하나님하고 밥 먹어본 사람 있나요? 아 예수님하고 밥 먹어봤어요? 장윤정장 혹시 예수님하고 밥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스파게티 좋아하시나요? 돈을 누가 내나요?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밥은 먹을 수가 있나 없나요?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징적인 교제잖아요. 예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얼마든지 교제, 얼마든지 교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제를 갖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세례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됐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뭘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이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걸 생각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과 교제라는 직접적으로 사귐이 있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식사를 거하게 하신 이 두 분이 이제 구절에 보면은 뭐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식사 이제 배부르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면 가만히겠는데 드디어 이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딱 밥 먹고 나서 트름하면 딱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성경에서 꼭 아브라함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노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너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동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어져야 되는데 역시 지금 하나님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때 이분들이 하나님이고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식사 대접을 한 아브라함은 아 이건 하나님 맞구나 이건 천사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정도라면 눈치가 빨라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 와이프 이름을 안단 말이야, 사라라고. 아, 내 아내 이름이 온금이라는 걸 누가 알아?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낯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떼봤는가? 떼봐도 알 수가 없는 게 사라라는 이름은 바로 17장에서 정해졌어요. 어제 낮에 정해진 거란 말이야. 하루도 아직 안 지났어. 밤 지나고 이제 낮인데 바로 아내 이름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면은 이거는 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름 지어준 사람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 종들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쯤이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깜짝,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른 대답하기를 장막 안에 있습니다. 여자는 나오질 못하죠. 감히 손님이 와 있는데 여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장막에 음식만 떡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자, 그렇더니만 드디어 하나님이 10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또다시 혼자가 돼버려요. 그들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그가 가라사대.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셋이 물었다는데 10절에 가면 그가 가라사대 또 말해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로 다시 올 테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17장에서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냥 자신의 약속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기로 몸에서 날짜라는 자식이라는 걸 또 구체적으로 좀 줄여줘요. 그 다음에는 17장에 가서는 내 몸에서 날 사라의 통해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내 후손,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나는 후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스마엘도 해당이 되는데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날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열애가 되고 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라에게서 주는 그 아들이 언제 날 것이냐. 여기 보니까 내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 1년 내로 애를 갖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점점 구체화되는 건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휴양해서 이걸 뭔데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10절에 보니까 장막문 나오지는 못하고 그 뒤에서 이 사라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여성 같아요. 그러길래 애 못 난다니까 하갈을 갖다 대질 않나. 나니까 치기 질투하고 잡아먹으려고 눈이를 대질 않나. 싸우질 않나. 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여자가 저기 들어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 하는가 해가지고 장막 뒤에 숨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주 이 사라는 괜히 보통이 넘는 그런 여자. 장막 뒤에서 꼭 누구 같죠? 이렇게 보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만 도대체 마음 편하게 못 있어요. 궁금해요. 자,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애가 있을 것이라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먼저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내가 늙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속으로는 야 누가 17장에 보면 누가 웃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웃어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시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도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볼 거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니? 이럴 때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 같아. 남편이 의심하면 아내도 의심하고. 여러분 의심을 하더라도 같이 의심을 하면 싸우질 않는 거예요. 누구는 의심하는데 누구는 의심을 안 하면 싸움 반드시 왜 의심하냐고 싸우는데 같이 의심하면 싸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피차가 의심을 하니까. 이거 참 아주 부부 일심동체라는 게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아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지은 저자는 11절에 그 이유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은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쓴 저자가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냐, 생리활동이 끝났다는 얘기. 야, 이 저자가 그걸 싹 설명해줘요. 야, 이러는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고, 저자가 지금 그렇게 딱,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말도 아니고 사라가 하는 말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구경꾼이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건 느닷없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 탁 튀어나오는 건, 이거는 이 저자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를까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를까봐 저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넌 늙어가지고 지금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노쇠한 데다가 이미 생리활동 다 끊어진 이런 여자예요. 간단하게 하면 지금 100살이고 90살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피 웃고 마는 거예요. 자, 웃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13절에 그만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봐도 모르죠. 가만히 있으면 다 보고는 누구에게 얘기하나?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사라가 있는데도, 어이 사라 잠깐 나와봐, 너 왜 거기 웃었어? 이래야지 않고 아브라함 보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가 왜 웃어?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웃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이런 얘기를 딱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할 때 알아들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라가 장막 곁에 있는지, 평상시 소행으로 봐선 있을 건 틀림없는데 속으로 웃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아브라함은, 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네 안에 사라가 지금 웃고 있어.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말씀하면서 유명한 하나님이 14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 입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죠? 14절 시작.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말로 깨우치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버려요. 내가 내일 이맘때 다시 오겠다. 내가 내년 이맘때 오겠다.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돌아가.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다. 아,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애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소리를 좀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지만은 실제 누가 듣길 원하는 걸까요? 실제는 사라가 웃었으니까 사라가 들어야 돼요. 그럼 장막문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 사라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그 말을 딱 듣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딱 듣고 나니까 다 들켰구나. 이거 내가 속으로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승인치 아니하다. 이건 부정했다. 거짓말,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딱 발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사라는 정말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앞에 정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다 안 돼요 하는 건 별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안 웃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엄청 하나님은 속으로 웃으세요.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세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웃었다는 게 들켜서 두려운데, 두렵다는 건 이미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우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아니야. 안 웃었어요. 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사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짓궂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도 기어이 또 아, 안 웃었냐? 응, 그래. 난 또 뭐 그런 줄 알았지. 하고 넘어가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밝혀.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럼 그 다음에 사라가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거기까지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끝났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밝히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흘리시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런 이제 사건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웃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삭이 뭐죠? 웃음이요. 그죠? 그가 웃었다. 웃음. 그럼 앞으로 이 집안은 웃기만 하면은 이제 정신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나 약속을 믿기를 정말 기대하세요.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사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우리가 가장 신앙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정말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그 천지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는 믿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이 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믿는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 뭐냐면 하나님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을 뭐 섬기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막상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언약, 약속은 안 믿어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5,000명을 떡 다섯 개 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나느냐? 어떻게 병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건 못 믿는 이유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은 거짓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든 뭐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우상을 섬겨요. 거짓이에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믿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좀 불합리해요. 그리고 비상식적, 상식적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거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너무 엉뚱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 그분은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까진 좋은데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좀 엉뚱해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구체적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아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심각한 것이 말씀을 떠나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돈이 없는 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어가는 병에 걸려있는데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의사들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 말씀, 내 상황은 달라질 게 없다. 아무런 탈출구도 타개점도 나가야 할 대책도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형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제 그렇죠. 우리가 애를 못 낳는 이 사라가 어떻게 애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90살이나 됐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애 못 낳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아요.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부부가 애를 못 낳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누가 나왔죠? 삼손이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 4장인가에 보면 수넴의 한 귀부인이 애가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게 해주는 기록이 있어요. 또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10도 안 간 처녀인데 애를 낳아요. 여러분,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늙어서 생리 끝난 이 사라가 애 낳는 게 쉬울까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 낳는 게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시집도 안 간 사람, 이거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혹시라도 혹시 고목넘에 물을 한 10년 부었더니만 싹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덩이에다 물을 깨끗하게 따고 했더니만 달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고목나무 자체가 없는 데서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불가능, 자신의 형편이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또 자기의 형편 때문에 못 믿어요. 세 번째 우리가 못 믿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해서 못 막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장 24년 동안 불러놓고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내년에 애가 있다는 걸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다고 그렇게 한다면 진작 줘야지. 자기가 자신을 하는 시간적인 제약 또는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뭔가 내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딴 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건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이걸 듣지 않으신다. 자꾸 뭔가 나에게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 벽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이런 포기.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성공은 실패를 해도 성공은 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성공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광고에 나온 카피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하면서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장애가 많아요. 이 포기하고 싶으면 안 된다는 의식, 뭔가 이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딱 그 장벽을 쳐놓으니까 하나님이 접근을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다 믿어지나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내가 가진 형편 보면 이 형편에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안 되신다.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벽들, 시간의 세월의 사람의 이런 장벽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안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능치 못하다 이 말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놀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랄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건 전부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놀랄 일이 없고 여기 또 여기서 능치 못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왜 못하시겠냐.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교제를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믿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믿으면 말이죠. 세상의 말들이 우스워요. 좋은 생각, 마음을 여는 생각 이런 말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어떤 속삭이는 말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면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헛겁되게 말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몇 절인가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불가능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벽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귀가 멀으신 것도 아니고 눈이 근실해서 뭔데 못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나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데 이쪽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데시벨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데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우리 한번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어.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을 우리가 버립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서 어쩔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이성 가지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내게 올 수가 없어. 장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장벽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아침에 일어나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있겠니? 내가 못할 일이 있어? 내가 못한다고 넌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울분을 가지시는 말씀이에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을 말해요. 믿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